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스겔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지라다. 아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무서운 것을 꼽으라면 그 탑3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질병 중에서도 무감각을 일으키는 거 가장 무서운 질병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센병인데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무감각한 것입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동상도 그렇죠. 걸리게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동상 걸린 부분이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엔 동상 걸린 그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암 역시 그런 무감각한 부분이 있죠. 아프다는 감각이 없이 뭐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 아주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서운데요. 이와 같은 무감각의 무서움과 위험성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어떤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즉, 부부 간의 무감각한 상태나 부모, 자식 간의 무감각한 상태나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 간의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삶이 되고 맙니다. 얼마 전 제가 교육방송에서 이혼 위기에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부 간에 무감각한 상태, 무감각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집에서 살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자녀 때문에 이제 대화할 경우가 생겨도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으로 대화를 합니다. 한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는커녕 상대방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거나 그렇게 해도 뭐 병원에 간다, 약국에 간다 전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요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인 관심조차 흔히 말하는 립서비스조차 없는 정말로 너무나 심각한 무감각한 상태였는데요. 이처럼 무감각의 무서움은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상태에 있어서 무감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감각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문제를 일으키고 영향을 끼치게 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이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은 영적인 무감각인데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는 이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 있는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로 2절,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예. 지금 읽은 본문 2절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끝났도다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끝났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끝났도다라는 표현이 2절에서만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2절에 나온 이 끝났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케츠바라고 합니다. 케츠바는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요, 과거형 표현입니다. 과거형. 사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언의 말씀이,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문법적으로 미래형 표현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케츠바라고 하는 과거형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자, 이렇게 예언적인 구절이므로 당연히 미래형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이 사용된 것은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내용이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번복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과거형 표현을 사용한 이유 아시겠죠?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일어난 일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2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다. 여기서 이 땅 사방이란 이스라엘 영토 전체의 사방 경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쪽 끝과 서쪽 끝과 남쪽 끝과 북쪽 끝을 가리키는데, 학자들은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는 이와 같은 표현이 심판의 범주가 확장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이 이러이러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혹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 선포되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영적인 무감각이 가장 큰 원인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러지 않았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저버리게 되면 양심이 찔리게 되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정말로 창피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버리고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면서 나중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 그대로 철면피 같은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처럼 그 양심이 악해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결과를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포를 듣게 된 것인데요. 종교학자 칼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선포를 신약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에 보면요,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결론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심령에 선한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선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누구든지 그 심령에 악한 것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열매는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난 삶의 열매가 악하고 허탄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누구든지 영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 즉 영적으로 민감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새벽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심령의 상태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 영적으로 민감한 심령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민감한 심령을 가짐으로 말미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주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감각한 상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심령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모두 영적으로 민감한 심령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정말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또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